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주의 전에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구원의 확신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믿음의 길,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 있는 모든 모임과 기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국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당시 에베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실도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곳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번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울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로서 원로원의 통치를 받는 구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와 서방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박과 사람들의 통행으로 인하여서 무역이 발달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인종의 도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였고 그렇기에 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며 다양한 이교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교적 우상 숭배가 범람하였는데 에베소인들 사이에서는 마술을 상품화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였고 종교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교 문화의 중심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를 위해 이른 봄과 5월에 두 차례의 중요한 축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그 규모는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이 에베소의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였고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큰 극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중요한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이 에베소 도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약 12명으로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 일부는 이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흘러들어온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들은 에베소에 거하는 성도들로서 이미 아볼로에 의해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초기 신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12명을 향해서 바울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직역하여 보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로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물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개심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품었던 어떤 의도나 자기가 행했던 어떤 일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이 성령의 세례를 대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께서 베풀으신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는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에 동참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고 중생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세례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실 완성된 세례를 대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세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세례는 이제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흡수되었고 그 의미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이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그것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충만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의 경우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밀착하여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성령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 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열렬히 사모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당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아니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죽었던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는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과거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부흥할 때 그 순간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아니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한 기도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또 기도에 열심을 갖되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안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을 얹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또 타인의 건강과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 즉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에서의 방언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두 방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각각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방언의 두 가지의 형태는 그 은사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개인의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되어야 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그와 같은 방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제각각 언어를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분리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 바벨탑 사건의 그 분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치를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에 이르는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 역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여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사마리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또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지체임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 자체가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선교의 기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으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중심지로 변경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선교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각과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영락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세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고국 방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또 먼 타국에서 주의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헛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이 중심이 된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따르는 구별된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